12장 22절에서요 조금 긴데 34절까지 합니다.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가볍게 주시고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한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신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아, 잘못 이해하면 그 좀 이상해질 소지가 이 본문에는 분명히 있어요. 이 말대로 하면 좀 이상한데 하는 그런 거 혹시 보이나요? 뭐 쉬운 예를 든다면 29절 한번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덜 중요하다.
아, 덜 중요하다. 말귀를 알아듣고 들으면 되는데 이 말귀는 잘 못 알아듣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의도가 전달이 잘 못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맥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고 아니면 누가가 이 글을 쓸 때 여기서까지 뭘 얘기하고 있다는 걸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읽어가야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그 요점이 뭐냐 이걸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죠. 한마디로요. 그럼 우리가 오래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이 땅에서 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관심을 두신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아니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오래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분명히 그 표현도 많이 써요. 뭐 고생하면서 오래 살아봐야 소용없잖아요. 잘 먹고 잘 살면서 오래오래 살리라. 그 얘기를 신명기 가서 많이 하는데 예수님한테도 가만히 읽다 보면 그게 부작용이겠지만 잘 먹고 오래오래 사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나 다를 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들이 왜 일찍 죽어요? 특히 요새요. 40대 돌연사 아시죠? 쌩쌩하고 말짱한 사람 왜 갑자기 죽냐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쉴 때 안 쉬고
너무 쉴 때 안 쉬고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뭐 일 많이 한 사람 죽는 거 맞아요. 정답은 스트레스입니다. 정답은 스트레스예요. 이게 만병의 근원일 수도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파생되어 나가는 건데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가 참 많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반대되는 얘기 하셔요.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요. 스트레스 안 받나요?
예? 아니 선택해서 받지 마라 간다고 안 받나요? 누구 막 받고 싶어 받나?
몸이 받아, 몸이. 예? 몸이 받아요.
아, 난 마음이 안 받는데 몸이 받아요? 예수께서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핵심이 뭐냐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염려하지 말라. 그 앞쪽에 보면 12절에 보면요. 혹시 그 재판하는 사람들 권세 있는 자에게 끌려가더라도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 이것도 쓸데없이 은혜 받아가지고요. 아 문제가 되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신단다. 그럼 뭐 굳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안 해도 되겠네.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붙들려가서 이런저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근심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 얘기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근심하지 말라 한다고 근심 안 되나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도 가끔 이제 목이 안 좋아가지고 그 자주 가는 이비인후과 병원이 있어요. 그분이 아마 지금은 시내 큰 게 장로가 돼 있지 싶은데요. 뭐 한참 좀 받아보고 늘 하는 얘기 있어요. 말씀 많이 하지 마시고요. 좀 쉬시고요. 푹 주무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는 본래 안 받으니까 됐고 푹 주무시고요. 잠 잘 시간 내주는데 말 많이 하지 말래. 목사들이 밤낮에 성경 가르치고 쫓아다니는데 말 하지 말라고 하면요. 그래서 가기는 가는데 전혀 도움 안 되는 병원이에요. 그래도 또 목이 이상하다 하면 또 가긴 가야 돼. 이비인후과거든요. 아니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래요. 아, 염려하지 말라 한다고 될 것은 다행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방법을 다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제대로 잘 살 수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래놓고 무슨 얘기 하셔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네,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답이에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염려 안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또 뭐냐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뭐 물에 빠졌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런 뜻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합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머리 아플런지 모르지만 33절이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면 낡아지지 않으면 배낭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임하게 하느냐 그러니까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아 소유를 해봐야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거 가운데 예수님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이거 갖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 그를 구제하라고 그랬는데 가진 거 갖고는 딸랑 허름한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저거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구절 읽으면서 그리 고민하면 안 됩니다. 팔지 말고 잘 갖고 계세요. 아니면 팔아라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의도는 뭐냐면요. 이런 재물이나 재산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면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게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재산 있었어요? 없었어요? 몰라요? 없었어요. 그러면 재산도 없고 돈도 없이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때 이제 확실한 사람.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쓴다 그죠? 자기 재산 없이 남의 재물만으로 살면 돼요.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니까요. 소유를,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전부 재산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나 따라와. 이렇게 되면 결국 뭐가 돼요? 어떤 분 편이 참 재밌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거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이만큼 있는데 재산 다 팔아가지고요. 다 구제하고 모여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얻어먹어야죠? 누가 주는데?
무단으로 그렇게 하자.
예?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그런 거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집 팔아라, 뭐 팔아라, 다 팔아라, 없애라. 이러시진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그 말씀하신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소유 중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다는 걸 기억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부나 재물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근심할 수밖에 없고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평안을 못 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이 재산이나 부를 의지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갖다 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얘기하면 자꾸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말랐으니까 한번 합시다. 목사님들이 참 설교 많이 하는 것 중에 초대교회 때 이거 재산 팔아가지고 니꺼 내꺼 없이 막 쓰던 그 교회, 이 교회의 그 뭐라고 할까요? 가장 모험적인 모습으로 그걸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뒷얘기를 하시는 목사님은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나요? 그 아름다운 교회가 몇백 년 이어지나요? 예? 네? 얼마 안 가서 다 흩어져요. 그, 누구죠? 스데반의 일로 박해가 일어나서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좋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흩어질 때에 재산을 놔두고 흩어지면요. 이 재산은 전부 몰수가 되거나 그렇게 해서 빼앗길 우려가 있는 건데 그거 전부 모아가지고 팔아가 모아가지고 다 했으니까 그동안 잘 지냈으니까 아 참 잘 되긴 잘 됐죠. 근데 그 교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만 몇 명 남아서 교회를 지키려고 했었지 교인들은 다 흩어졌어요. 훗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다 사라진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긴 되죠만은 전혀 다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흩어졌다가 나간 사람들은 거기서 또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든지 돌아오면 모여가지고요.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요. 떠나갔다가 모든 게 이제 이미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삶을 시작하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면 정말 힘든 고비를 넘길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지 못 모르고 그냥 어설프게 따라갔다가 잘못하면요.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럴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 한번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 또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자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짜 용감한 교인들은 지금도 있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중국 선교에 큰 꿈을 품고 있었는데 교인들도요 전부 집 팔고 중국으로 가자. 그래서 교인 대부분이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 가가지고요 큰 교회를 이루고 잘 했는데 그 한 십수년 후에요. 거기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또 전부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목사님은 나왔다가 중국 못 들어가 버리고 교인들은요 이제 교회 자체를 집회 못하게 해버리니까 비밀리에 이리 모이고 저리 모이고 그렇게 모이고 모이고 그냥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고생고생해가 모이긴 모이지만 교회 자체가 거의 또 분해되다시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정말 잘한 건지. 심지어 그 메이플라워 있죠. 영국의 청교들이 미국 건너간 거예요. 저는 그 현장을 목격을 하고 딱 받은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목숨을 걸어야 할 그 상황에 교인들이 목사를 따라서 갔느냐 하는 게 참 놀랍고요. 그만큼 신뢰를 받았기에 갔겠죠. 감독이 한 절반 정도 죽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요, 이거 영국에서 배 타고 건너갔다니까 그 배가, 그 배가 꽤 클 것 같이 느껴지죠? 작아요. 배가 작아요. 몇 달을 항해해야 되니까 하루에 배급하는 빵 얼마, 포도주, 음료수 얼마 다 양정해가지고요, 애껴 먹어가면서 건너가는데, 여러분, 비행기 한 12시간 타보셨어요? 저, 집사님은 비행기 탈 생각하지 마세요.
저요? 예. 왜요?
비행기 좌석이요. 비행기 좌석이 진짜 좁아요. 다리도 마음대로 못 펴요. 꼭, 다짱에, 아니, 내가 앉아도요, 좀 끼어요. 요, 꽉 끼어가지고, 열몇 시간을 가보세요. 막, 퇴증이 없어요. 어디가 몸이나 좀 비틀어 보려면, 비틀 공간이에요. 화장실 주변밖에 없어. 그거 진짜 고생입니다. 근데, 배 안에서 그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몇 달을 지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죽었고요. 가자고 한 목사도 대단하지만, 그 목사를 따라서, 거기까지 갔던 사람들요. 우리가 들어 아는 바로만 청교들이 참 멋있게 그랬는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청교들이 처음 도착했던 곳에서요, 인디언들 곡식 창고 틀었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다시 바다를 건너가지고 도착했다는 것이 저희 플리머스라는 곳인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사역하셨고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유심히 좀 새겨서 사실 좀 건전한 그 사고방식을 가질 필요가 있죠. 복음성경에 조심해서 불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잘 안 부르더라고요. 옛날에 있었던 거요. 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냐 하는 거 있죠. 성취자 구장.
저 중학교 때 부모님에 가서
들었어요. 그거 많이 불렀을 거예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집 아닌 집에 왜 이렇게 오래 살고 있어요?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죠? 마음은 하나도 없어? 그 찬성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아, 이 죄 많은 곳에서 내 집 아닌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으면 안 된다. 빨리 가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단단히 붙이고, 이 땅에서 사는 법도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땅의 거 모자리 무시해버리고 저 하늘만 보고 산든지 이 땅에 재산 가지고 있는 거는 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가 보다 그래서 다 처분해버리고 어쨌든 거지같이 살자? 이것도 예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느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요지는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대신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재물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재물을 모으고 벌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도 구제해야 될 때가 있으면, 예, 그 재산을 아낌없이 쓸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그걸 말하는 거죠. 재산을 그러면 구제하는데 어느 정도 쓸 거냐에 대해서도요, 가진 재산 다 틀어가지고 가는 사람 돕고 나면, 무슨 내가 또 그 모양이 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 신명기 11조 종류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벌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우리 이웃과 가족을 더불어 즐겁게 사는데 필요한 분량을 얼마로, 이건 다 정해 두라는 거예요. 그런 범위 내에서 구제하고 남을 돕고 또 즐겁게 살고, 이런 게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를 조금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전체는 그런 거고요. 좀 부분 부분 좀 보완해 갑시다.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 많이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수많이 몰려온 그 군중들보다가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어요. 교회가 새 신자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기존 신자들, 교회 충성하는 일꾼들이 더 중요하냐. 엄밀히 따지면요, 교회 충성하는 일꾼들이 더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이 어쩌면 새 신자들 10명 이상의 몫을요 다 잘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새 신자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왜요? 그건 아직 어리니까. 어려서 돌봐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새 신자를 많이 배려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사람은요,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보다가는 제자들에게 자꾸 이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십시다. 요는요, 뭘 먹을까, 뭘 뭐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러는데, 여기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 짚어가는 단어를 꼭꼭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23절에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목숨하고 음식이 있죠. 그 다음에 몸이 의복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몸하고 의복하고 짝이에요. 그 다음에 목숨하고 음식하고 짝이에요. 목숨하고 음식하고가 짝인데, 그게 저 뒤에 내려가 보면 이제 또 뭐하고 뭐하고 연결되느냐면요, 까마귀가 나오고, 27절에 보면 백합화가 나와요. 백합화는 뭘 설명하려고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옷이니까 몸하고 의복하고 백합화하고는 이 같은 폐예요. 같은 폐고. 그럼 까마귀는 어쩌고 가나 보세요. 목숨하고 음식하고 까마귀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세식 세식 짝을 지어 나놓고 보면,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럼 까마귀부터 한번 해봅니다. 너희는 까마귀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근데 까마귀가 아무것도 없지만 잘 자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 까마귀 누가 키우시나요?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얘기죠. 아니, 까마귀를 기르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보다 훨씬 중요한 너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기르시지 않겠느냐, 믿으라는 얘기죠. 근데 왜 하필 까마귀일까요? 새도 많을 텐데. 눈에 떠있는 좋은 새도 많을 텐데 왜 하필 까마귀일까요? 까마귀가 종종 성경에 등장하죠. 엘리야. 엘리야할 때 먹을, 엘리야에게 먹을 걸 제공할 때 왜 하필 까마귀를 썼을까요? 좋은 새도 있을 텐데. 거기 등장하는 까마귀하고 여기 까마귀하고 아마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의도는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까마귀? 하다못해 비둘기가 갖다 주면 더 안 낫겠어요? 여러분, 까마귀는 부정한 새라서요, 먹을 수 없는 새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새가 물어다 준 고기는요, 부정한 거죠. 먹을 수 없죠. 근데 왜 까마귀를 들어서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까마귀를 동원하셨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너희 모든 사람들이 까마귀보다 못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신실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신실한 사람 통해가지고 엘리야, 하나님의 종에게 먹일 걸 보낼 수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근데 그 사람 동원하지 않고 까마귀를 동원했다는 것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까마귀보다 못하다라는 뭐라고 할까요? 경고 비슷한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까마귀는 부정한 새가 돼서 사람들이 상종할 수 없는 이 가장 나쁜 새란 말이에요. 이런 새조차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할 것 같으면 너희는 이런 게 아주 대조적인 경우를 써서 메시지를 아주 강화하는 그런 표현법이죠. 그래서 좋은 이럴 때는 좋은 새를 쓰는 게 아니고 네, 제일 안 좋은 새를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까마귀가 동은 이제 예를 든 게 그런 이유다는 거 여러분들 드시면 좋을 듯 하네요. 아, 근데 이제 이런 생각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먹여 살리시니까 까마귀보다는 100배나 더 소중한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인가요? 이건 약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까마귀가 아무 짓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나요? 아니면 까마귀는 살기 위해서 애를 쓰나요? 어떻게 써요? 날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기르시지만 까마귀는 까마귀 수준에서요 자기 노력을 엄청 하는 거죠. 우선 기본적으로 날아야 되잖아. 그리고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그러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뢰는 하되, 하나님을 신뢰는 하되, 너희가 해야 할 바는 하라. 그런 의미가 어느 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굳이 까마귀나 새를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측면이 또 깔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데 해도 안 되네 이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여전히 평안해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25절이죠.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해가지고 그 방법을 잘 연구하면 키가 더 커질 수 있나요? 또 있는데 가지 마세요. 키 크는 주사도 있고 또 잘 먹이면 커진다 하던데 여러분 그 커진다 하는 그거는요 본래 그만큼 커질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커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열심히 해가 애가 이만큼 컸어요 한데요 하나님 웃으실 겁니다. 그거 안 해도 임마 그만큼은 크도록 돼 있었어요. 아니 조금 안 커봐야 오차가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는 크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더 키울 수 있느냐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애가 말을 잘해요. 아 애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나 누가 가르친 거죠? 그럼 엄마가 가르쳤단 거예요? 예? 걔한테 말 잘 가르칠 수 있는 엄마 같으면 그 엄마를 데려다가요, 저 벙어리 한번 안겨보지요. 벙어리 하나 갖다 주면 할 수 있어요? 타고난 거예요, 그거. 그거는 엄마가 아니라도 누가 옆에 있었어도 얘가 이만큼 갈 수 있었던 것이지, 그걸 엄마가 옆에서 잘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있 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엄마가 건드려서 더 넘어가게 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애는 저절로 크나요? 엄마가 키우나요? 그 마가복음 있어요.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가 예수님 비유 중에 하나 나와요. 그래서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저절로 크는 거예요?
저절로 조력자 역할이나. 예? 엄마가 어느 정도의 조력자 역할입니까?
중요한 건 다 저절로 돼요. 그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래서 조금 거들거나 돌보아주는 요 정도지. 그 내가 낳고 내가 키웠다. 잘 생각해 보면 그거 내 마음대로 된 거? 아니 일어서서 걷지 못하는 놈을 엄마가 잘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 때가 돼야 그래. 그 엄마가 어떻게 붙들고 다 해가지고 일어서가 걷게 됐지만 사실은 안 거들어도 안 거들어줘도 네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기본적인 소양을 그렇게 갖춰져 있어도 나몰라라 이렇게 해놓으면
네.
걔가 어느 정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애를
아 그건 있어요. 망치는 건 쉬워요.
네, 이제 엄마가 그걸 갖다 잡아주는 가지치기였거든요.
망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안 되도록 돼 있는 걸 되게 하는 거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여기 키를 염려한다고 해서 더 늘릴 수 있느냐 하는 거요. 바로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뭐 생장점에 주사를 어쩌저쩌 해가지고 조금 더 할 수 있잖아요 하는 거 그건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앉아서 걱정하면 뭐하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백합화 얘기를 하나 더 들고 있죠. 백합화를요, 저 조금만 내려가 보세요. 28절에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러죠. 앞에 백합화 했다가 갑자기 왜 들풀티 나오나요? 아, 우리 성경에 백합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이런 백합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번역을 하다 보면요, 참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꽃 이름인데 이 꽃이 우리말에 없으면 어떡하나?
예전에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들풀이나 마찬가지로 큰 꽃이래요.
네. 그걸 누가 설명했어요?
단 목사님.
오, 왜 저를 아가스.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
아가스 이렇게 하신.
아, 아가스의 맞습니다.
그때 하신.
사론의 백합화요, 뭐 하는 거 있죠? 그녀 사론 널판에 저 늘은 늘판에 무수히 피어나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네모네 비슷한 어떤 그런 꽃이거든요. 덜판에 쫙 피어나는 꽃이니까 그게 덜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이런 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백합화 그러면 비싼 꽃이고 그런 꽃인데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아주 흔한 꽃 이름을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 이렇게 됐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포항에서 경주로 출퇴근할 때에 아침에 딱 보면요, 제가 정말 못 봤던 풍경이에요.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꽃도 얼마나 많이 피는지 몰라요. 야, 이 좋은 길에 출근길에 이렇게 좋을 수가. 포항 경주 출근길인데 우리 집에서 시동 걸면 25분 만에 학교 들어가요. 서울 사람 생각하면 기절하겠죠. 근데 거기서는요, 포항에서 경주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시동 걸면 25분 만에 학교 들어간다고요. 그 광경이 얼마나 좋던지요. 걔도 하면은, 수업하기 전에 한 5분 동안 영어로 아침에 보았던 풍경과 느낌을 이걸 이제 설명을 조금 하고 알아듣든지 말든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고 수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가다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게 꽃 이름을 영어로 모르겠어. 제가 저 학교 앉아 배울 때 뭐 릴리 또 뭐야 로즈 계속 앉아있죠. 진짜 몇 개만 이게 말이 통하는 거지 가다가 받는 수많은 꽃들의 이름을 저걸 영어로 뭐라 하지? 안 돼요. 아이씨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피어있는 꽃 이름 저걸 영어로 뭐라 그러지? 그리고 혹시 뭐 저 사진 찾아보면요 이름이 이상하게 길쭉한 학명 같은 것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하다가 어느 날 저 미국 현지 그 원주민 하나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왔어요. 그 잘 됐다 붙들어가지고요. 이건 뭐라 그러냐 이걸 뭐냐고 물으니까 내 모르는 건 지도 몰라. 그래 야 니는 미국 놈이 왜 미국 말을 모르냐 이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요. 꽃 이름 그거 잘 모를 수도 있지만요. 이 꽃이 미국엔 없어요. 미국에 없는 꽃 이름을 지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때 이해를 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했는 게, 예를 들면 고기 이름이나 이런 것들도요, 우리가 이걸 영어로 뭐라 한다 하고 옮기지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멸치하고 미국 멸치는요, 다른 고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멸치가 미국에 똑같은 멸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비슷한 것끼리 연계성끼리 하다 보니까 실제로 번역한다거나 옮기면 말이 전혀 다를 수도 있다. 그걸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으로 세서니까 하나만 더 쓸게요. 약속하다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예, 프라미스죠?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 욕을 엄청 먹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절대 프라미스 안 해요. 약속하실래요? 하면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프라미스는요, 어떤 이유나 변명도 필요 없이 목숨을 걸고 지킬 때만 프라미스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불안해서 쉽게 해놓고, 오다 보니까 길이 막혀서, 뭐 해가 이유를 대고, 미안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영어권에서는요, 프라미스란 말을 썼으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미국 드라마 같은 거 요심히 한번 보세요. 다 죽어가는 놈이에요. 뭐, 형사들한테 부탁을 해요. 내 이 원수를 꼭 갚아주라. 그러면서 약속하겠냐고 물어요. 그때 프라미스를 써요. 그러면 그 약속하겠다는 말 듣고 평안히 숨지더라. 뭐 이런 장면이 가끔 보이거든요. 그럴 때만 심각하게 쓰는데 우린 톡하면 프라미스래.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그 눈에는 뭐라 그러냐, 한국 사람은 약속을 잘 안 지킨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단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프라미스 안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속하다 할 때 이걸 영어로 옮기면 사전이 문제예요. 또 영어 선생님들이 문제야. 그걸 프랑스에서 갖춰놨거든. 강도가 달라요. 그럼 영어 약속은 뭘로 하죠? 예약하다라는 단어 있죠. 지정하다. appointment 같은 거, 이런 거에 appoint 하는 거. 이런 단어 써요. 저도 이거 아는지는 대학을 다 들어가고 나니 늦게서나 안 거예요. 아, 이게 다. 그러니까 말을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느냐는 걸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하튼 막 그건 역으로 많이 세버렸는데, 백합화라고 하는 거, 이거 그냥 풀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잘것 없는 풀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입히시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왜 걱정을 하느냐, 이 얘기죠. 그럼 이런 백합화도 모양새 좋은 거 하려고 고생 많이 하나요? 여러분, 풀도 그냥 자라는 거 아니에요. 풀이 올라오는데 커다란 바위 하나를 쿵 하고 올려놓으면 풀이 눌려서 죽나요? 에? 삐져나오죠? 와, 그건 무서워요. 예, 그거 그냥 쉽게 자라겠어요? 얼마나 애써가면서 자라는 걸 생각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되 또 나름대로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건, 이런 동물이든 식물이든 보면서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아야지. 어제 뭐 얘기하다가 제가 국화 키운 얘기를 했어요. 국화 키운다 하니까, 국화 키워본 적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국화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1년 내내 수고해야 돼요. 준비하고 길러야 될 거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뭐냐, 국화 제대로 기르는 사람은요, 물도 수도 꼭지 틀어가 그냥 안 줘요. 저녁에 물 받아가지고 놔둬요. 깔아앉을 거 깔아앉고요. 그 다음에 물 온도 하고, 저, 대기 온도 하고요. 비슷하게 기온이 맞아졌을 때 그 물을 조심스레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국화도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찬물 그냥 확 뿌려버리면요, 죽어라! 이래갖고요, 오그라들어요. 쟤도 못 푸는 거예요, 그거. 그거까지 다 아는 사람이, 야, 나도 국화 제대로 길러봤다 이러면요, 오. 이래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면 아무 생각 없어요. 국화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건 거꾸로 뒤집으면요, 이런 덜풀조차도 자라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풀이 여름에 바짝바짝 말라타는데, 아이고 이거 말라 죽겠다 싶어서 물을 확 갖다 부어버리면요, 죽어버려요. 익어버려요. 뜨거운 여름에는 물 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애들이 장난 비슷하게 그런 짓 잘해요. 저 화단에 가가지고요, 그 뭐야 그럼 준다고요. 화단에 가서 오줌 싸고 이래요. 괜찮나요? 안 되나요? 시기를 잘 타면 괜찮아요. 뜨거울 때 그래 버리면요 죽어요.
그런데 따르고 맛있는 물 좀 잘 자라고 어렸을 때.
아니 무슨 그지 많이 해요. 아 근데 그것도 시기를 잘 타면 괜찮은데 그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냐면 풀도 꽃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요. 지가 빨아들여야 되고 먹어야 할 거 다 챙기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쯤으로 넘어갑시다. 너무 얘기가 부끄러져 버립니다. 그러니 그죠? 그러니 28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요. 이 말의 핵심은요.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염려해가지고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 뜻에서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유형의 기도가 아니고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한 가지 형태로서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이게 기도를 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치면서요. 그 안에 먹을 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였잖아요. 그러고 여기서 먹을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이래 가면 안 된다는 얘기. 핵심은, 여기에 핵심은 전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 표현을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31절 보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죠. 중요한 걸 먼저 구하면 다 나머지 사소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더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고 이 땅의 것은 전부 버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애라도요. 똑같이 공부하고 있어도 하나이는 이거 공부 열심히 안 해서 뭐야 좋은 데 못 가면 나 묵고 살기 어렵다 이래가지고 공부한 놈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놈은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뭔가를 맡기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놈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공부하고 있어도요 이 둘은 확연히 다릅니다. 하는 짓은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실제로는요 한 사람은 근심 염려에 쌓여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직장 일을 해도 마찬가지죠. 내가 먹여 살리려고 묵고 살려고 이 집 또 해야 되냐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통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교회를 섬기고 사회를 지탱한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함을 할 수 있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이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카이 소득도 적고 돈도 덜 돼요. 근데 하나님 잠시만 눈 감아주시면 제가 한 것만 해가지고요. 이래가지고 평생 잘 살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옳고냐 하죠. 신명기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 없이 떼돈을 벌어놔도 그걸 제대로 누리지를 못할 거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얻은 건 적더라도요. 이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게 신명기의 답입니다. 제가 유독 신명기를 열심히 자꾸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신명기가 그런 답을 참 잘 가르쳐줘요.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요. 그럼 저는 우리 아버지는 진짜 가난하고요. 우리 아버지 친구 하나 굉장한 부자에 있어요. 어릴 때 전 그 사람 엄청 싫어해가지고 많이도 야단 맞았는데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집을 가봤더니 여전히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점심을 뭘로 먹냐니까요. 고구마 두 개에, 고구마 두 개에 또 뭐더라? 뭐 하나가 있었는데. 단무지 같은 거. 이 부사집에서 왜 이러냐고요. 못 먹는데 뭐 어떡해요. 식이요법풍이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거는 고구마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엄마 말은 뭐해?
지병.
예?
지병.
그게 뭐더라? 당뇨증이던가요? 뭔가.
그 고구마 달아서 안 돼.
아니요. 고구마가 제일 괜찮대요.
감자보다 고구마. 고구마.
약은 뭐 무슨 병이었던 간에 이제 상황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요. 그러다가 우리 형제가 다섯인데 그 집도 다섯이거든요. 이게 다 짝이 맞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면 어딘가 모르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래도 되겠나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설령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은요. 그걸 제대로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33절에 나왔던 거 있죠.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팔아서 구제하라는 얘기죠. 이 말은 가진 거 다 없애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왜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의 살아오셨던 모습이나 제자들을 상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 보면 무조건 하고 팔아가 갖다 바쳐라라고 말하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의도가 뭐냐고 그러니까 소유나 재산을 제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다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가진 소유 중에 일부는요. 남을 위해서 기꺼이 설 수도 있는 그런 자세로 살라는 의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점 하고 또 넘어갑시다. 거기서 뭐 괜히 딴 얘기 한다고 좀 길어졌네요. 35절에서 40절까지 같이 갑시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주인 종들이 그렇게 차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인 참 고약한 주인이다, 그죠? 혼인집에 갔으면 뭐 언제쯤 온다든가 아니면 좀 일찍 오지. 2경이나 3경 그랬는데요. 그 로마 시대 때는 밤을 4등분 나눠가지고 4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경은 새벽이고 1경은 초저녁이죠. 그러면 2경이나 3경은요? 한밤중이에요. 자정 전이 2경이고 자정 이후 한밤중이 3경이 되죠. 아니 이 주인은 무슨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한밤중에 돌아오나? 주인이 나쁘다 그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농경 문화에서 우리는 일찍 자잖아 그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동네거든요. 저 동네는요, 낮이 너무 더워서, 낮에는 한숨씩 자고, 여행도 밤에 여행하는 거예요, 밤에. 제가 그 요르단인가 언제 한번 갔다가 저면서 시감나겠는데, 관광지라고 데려갔는데요, 사람이 있어야지. 가게가 하나도 없어요. 아씨, 이거 뭐 볼 거 있다고 그러면, 해 빠져보세요. 해 빠지면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사람들이 와글와글와글 하고, 휘황찬란한 곳이에요. 근데 낮에는요, 폐허가 된 뒷골목 같아요. 문 다 걸어잠가 볼 사람 없어. 밤이 되니까요, 완전히 휘황찬란한 도시가 새로 만들어지다시피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자, 그거 보고, 아, 이 사람들은 문화가요.
거기 학교도 그렇게 다 그렇게.
참, 어디서 학교도 뭐 오후 시간 되면 자고, 낮 잠자는 시간이 꼭 있대요.
관공서도.
뭐 비슷하겠죠. 사람이 안 오는데 뭐 방금 광고 문제는 그러니까 대체 비슷하게 논다니까요. 저는 상상이 안 되지만 그리스 같은 경우 있죠. 여름에 더우면요 은행이 한 달간 쉬어버려요. 나 저놈 저러고 저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우리 모양으로 IMF 걸리고 퇴출 되니 안 되니 그 난리 치는 게요. 나 그럴 수밖에 없다 싶어요. 여름에 은행이 한 달을 쉬는데 그럼 공무원은 안 쉬겠어요? 다 쉬어요. 식당이 뭐가 남은 데다.
그래도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에어컨도 틀고 막 그런다.
무슨 말이야?
그때야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저쪽에 유목민들이 있잖아요. 유목민들이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정부에서요 아파트를 다 지어주고 살으라고 도시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도 아파트가 안 살아. 1년에 한두 달 정도는 아파트에 살고, 나머지 12달 이상은요, 저, 여전히 돌아다니면서 살아요. 제가 배꼽을 뺏는 거. 하, 저 사막 같은데 저기서 양떼들 몰고 다니면서 양먹이면 물을 어떻게 구하나. 내가 참 걱정이 됐거든요. 요즘 여홍민들은요, 물차 가지고 다니더라. 물차를 가지고 다니더라니까요. 우리 그 유조차 모양 물탱크 큰 거 있죠? 그거 옆에 대놓고 있더라니까요. 그럼 물이 필요하면 어디 가서 그 차를 가져가서 물을 실어가 오나 봐요. 아, 그거 보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완전히 현대식 유목민이구나 하고 웃고 지나갔는데, 그 정부에서 집을 지어줘도요, 그 사람이 내려오던 삶의 방식을 그렇게 못 버리는데, 그래서 그 뭐 한두 달 집에 와 있고, 또 나가 돌아다닌다. 그래서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자, 어쨌든 주인만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잔치를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뭐 이 밤중이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밤중에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는요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것같이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뭘 기다리며 살아야 하느냐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언제 와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대기하는 모습으로 살라. 그걸 가르치는 거죠. 야, 그럼 예수님처럼 잠도 안 자야 되나요? 잠 안 자고 며칠 버틴다고 그러나요?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문을 열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라. 이렇게 되면요. 그럼 자지 말란 얘기가 뭐예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요, 예수님께서 혹시 밤에 오실지도 모르니까, 옛날 목사님 그런 자랑해요. 밤중에요, 넥타이 메고, 신발 신고, 양말 신고, 그렇게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군대 5분 대기조입니다. 예수님 오신다 하면 그대로? 세수도 안 하거나.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 이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그럼 이때 깨어있으라는 건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 소위 말하는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기꺼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입고 갈 옷 준비해 놨어요?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요. 그래서 여기에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하는 거는 결국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기가 막혀요. 그 주인이 와서 뭘 하나 보세요. 37절 뒤편부터네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랬죠. 우리는 이거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노릇입니다만은요, 옛날 종의 입장에서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디선가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는 하셨죠.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배고프다고 밥 달라 해야 되나요? 뭐부터 해야 되죠? 시종부터 먼저 들어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요. 다 끝나야? 자기 밥 먹으셔야 되는 거죠. 정혈용이 이랬다고 해요. 주인한테 와서요. 저 수고했는데 밥 주세요. 이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주인이 와서 종을 난처하 놓고 주인이 뭐 행세하느냐 하니까 종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역사에 이런 일은 절대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옛날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떤 건지 혹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옛날 주인과 종 얘기할 것 없이 우리나라 같으면요. 옛날 양반 상놈요. 양반집 아이가 저거 집에 소속돼 있는 상놈들요. 나이 아만 많아도요. 이해 안 해요. 예, 절대 이해 안 해요. 양반집 애는요. 저거 집에 종이나 상놈들 보고는요. 전부 하대하는 거죠. 야. 기가 막힌 일이지만 뭐 어쩔 수 그런 건데. 그런데 뒤집어져 갖고 주인이 종을 안차나 놓고 서빙을 한다? 아, 얘는 왜 이런 얘기 하시냐,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영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도무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참, 솔직히 말해, 형편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무슨 관계로요? 주인이 서빙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주인하고 이 종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주인이 이 종을 좋아해서 아마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관계.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아무래도 이게 참 어렵고 힘들고 그렇긴 하지만,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요, 어떨 땐 참 보기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우린 이 모양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어떤 관계죠, 이게? 더 이상 주인이요 종의 구별이 안 되는 이런 관계예요. 이걸 이제 성경이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부부관계 아니면요 연인관계 친구 사이 이런 표현을 자꾸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여기실 건가 어렴풋이 짐작이 되죠.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은 있어서도 가까이 갈 수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졌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요. 그 관계가 깨어져서 지금 이때까지 흘러왔다가 그게 다 회복이 되는 그 장면을 그려주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같은 얘기로 이제 도둑 얘기를 하죠. 도둑이 어느 때 올 줄 알면 주인이 딱 예비하고 있을 거 아니냐. 근데 도둑은 원래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럴 때에 그처럼 올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어디에 마음 쓰지 말고 그 앞에 얘기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재물이나 세상 염려에 마음 쓰지 말고 그 마음을요 하나님께만 쓰고 있어라. 이게 이제 앞에 그 까마귀 얘기하고 백합화 얘기한 거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돼가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죠. 자, 41절에서 48절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떠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진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전혀 모른다고 그랬죠? 도적같이 온다고 그러는데 요새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안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볼 것 없이요. 볼 것 없이 이건 이단이다. 건너다 볼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니까 아버지만 아시고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고 한 일에 대해서 아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너같이 마음대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의에 따르면 그렇게 말하면 말할 것도 없이 간다. 이단이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해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 그러면 이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보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 아래 이야기를 쭉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고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은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답은 안 하셨는데 그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 모든 사람이 이 이야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교회 목사나 장로들에게만 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아마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종류가요 두 종류가 될 거예요. 두 종류가 뭐냐 하니까 47절하고 48절이에요. 47절에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 아니한 종이 있고 48절은요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두 종류입니다. 알고 준비 안 한 건 뭐예요? 믿으면서 깨어름 피우고 제대로 역할 안 한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알지 못한 건요 쉬운 말로 하면 안 믿은 놈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고도 안 했으면 많이 맞을 끼고 모르고 안 했으면 조금 적게 맞기는 하겠지. 그런데 베드로야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야 하지만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더 예수님 말씀에 충성해야 된다. 뭐 이런 답변이 되겠죠. 자, 또 넘어갑시다. 49절에서 53절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셨나요? 아니면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러나요? 뭐 본문 답은 간단해요. 싸움시키러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한 건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럴 때 답을 잘하면 저 훌륭한 학생이에요. 아주 명확한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이 두 가지 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둘 다예요. 근데 이 둘 다가 결국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평하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마귀와의 관계는요 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상대로 분쟁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게 둘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만 강조해버리니까 너희들 가운데 앞으로 이런 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게 맞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그걸 달리 표현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그냥 확 붙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화끈한 게 아니고 어째요 지금? 온천지가 막 불이 확 붙어버리면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하겠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속이 시원한 게 아니고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했죠? 불이 잘 안 붙어가지고. 그죠? 예수님은 얼마나 수고를 하는데도 이게 불이 잘 안 붙어요. 예수님의 수고를 뭐라고 표시하고 있느냐 하니까 50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러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 연결시키면 이렇게 돼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까지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그 다음에 마귀와의 분쟁을 일으키려 왔는데 그게 그대로 잘 안 되면요. 그러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요. 섭섭하긴 섭섭하지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면 바로 이 얘기죠.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가는데 그런데도 이 불이 제대로 안 붙으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소망은요. 이 불이 모든 사람에게 붙어서 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분쟁의 원인자가 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왜요? 이건 옳지 않은 거야. 이건 사탄이야. 그러면 싸우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탄과 싸울 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과 싸우면 치고받고 머리가 깨지도록 싸우는 건가요? 이 점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사탄을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데 소리 질러 싸우나요? 그러면 사탄과의 싸움은요. 소리 없이 내 이기적인 욕심을 희생시켜가면서 싸우는 게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내 분 풀고요. 과함 지른다고 해서 사탄이 물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어떤 손해보거나 고생해야 될 것 같다가 각오를 하고 소리 없이 나 자신을 내 욕심을 희생시키면서 사탄과 싸우는 것이지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른다고 해서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꼭 그래야 할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불을 던지는 방법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한 부당한 대우 뭐 그렇게 세상 살다고 경우 많잖아요. 네. 그럴 때 계속 손해 보고 그러니까 원수 받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런 네. 마음으로 계속.
네. 그런 마음으로 손해 볼 각오를 하는 게 기본이죠. 그래 예수님 사람들 참 바보 같을 때 많아요.
좀 억울할 때가 많죠. 이렇게 네. 선을 악으로 뭐 이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 중에,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늘 염두에 둘 게 뭐냐면요. 그,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 요 점이에요.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희생할 마음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 지혜가 사실 필요할 때가 많아요. 특히 교통사고 같은 거 있죠. 사고 났는데 됐든,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다 한번 할게요. 이러지 마세요. 왜냐면 그때는 또 남들의 지혜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누구 책임인지는 명확하게 다 가린 후에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용서할 건 용서하지 처음부터 바로 용서하는 것은 그다지 지혜롭지는 않다 뭐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순결 이거 두 개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둬야 된다. 무조건 하고 손해보고 무조건 죽어야 한다 이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세상 살다 보면 진짜 막 어거지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문제 당하면 잘 못 싸워요.
근데 막 그 이제 그런 경우에 막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알고 그런. 네.
그래서 저는 어떨 경우에 예수 믿는 티를 먼저 잘 안 내요. 그래서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교회 차에 무슨 교획하고 써붙이거든 거 가는 거 반대예요. 왜요? 약점을 너무 내비치면서 사는 거는 별로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 차라는 거는요, 아무리 잘해도 요구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가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아들 잔뜩 태웠는데 오르막을 잘 못 올라가고 있어. 연기 퐁퐁 품으면서요, 오르막을 구물거리고 있으면 뒤에 오는 차가 도저히 욕을 내대고 앉아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옆에 지나가면서 욕하고 지나가요. 근데 교회 차가, 교회 이름이 쓰여있으면요, 애국에 욕을 더듬어야 돼.
만만히 봐요. 예? 교회 다닌다고 하면, 네. 일단은 세상 사람들이 만만히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약점을 너무 노출하지 않아야 될 필요는 좀 있지 않겠냐. 싸우려고 하는데 미리 너무 항복하고 들어가는 것 말고는. 그래서 참, 늘 머릿속에 뭐냐면, 순결해야 되지만 또 지혜로워야 한다. 이 양쪽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도 아무래도 좀 바보짓을 하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되겠던데. 왜냐면, 네. 전에 한번 서울시민교회라고 써있는 차를 160 밟아서 가는 거예요. 경고차. 그런 분한테는 꼭 필요해요. 네. 좀 심어줘야 돼. 이 지금 교회 차를 끌고 가면 너무 막 쌩쌩 달리고 하니까 당신은 운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아 그건 얘기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려고 시끄들랑 교회 이제 명찰 이름이라도 사다 못해 지어놓고
너무 심했으니까 그건 아닌 거.
그래서 늘 염두에 두셔요. 순결하고 지혜롭고. 바보같이 순결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그래도 믿는 게 낫긴 하겠지만, 그러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그 다음에 뱀과 같이 하신 의도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아, 저는 재밌는 게, 우리 사람하고 이렇게 보면, 저는 비둘기와 뱀 쪽에, 비둘기 뱀 이래놓고 보는데 약간 비둘기과거든요. 그래서 손해볼 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집 사람은 어차피 양쪽이긴 하지만 우리 집 사람은 약간 뱀 쪽이에요. 손해 안 보고 안 당하려고 애 많이 쓰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살면 누가 당하느냐. 맨날 이 비둘기가 당해요. 그런데 세월 길게 놓고 보면 집사님 뭐라고 했냐면 맞다, 그래도 그게 당신 길이 맞다. 그래가 단기적으로 보면 제가 많이 지는데 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요 제가 거의 대부분 이겨요. 그래서 이제 지금쯤에는요 내가 아무리 바보짓을 해도 우리 집안이 별로 지금 타박을 안 해요. 제가 속은 쓰리 가지고 바보가 지켰는데 지나놓고 보면 당연히 맞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쭉 지나온 세월을 더듬어 보면서 전 답을 내려보면 비둘기도 맞고 뱀도 맞고 이 두 개가 같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쪽이냐 그러니까 비둘기 쪽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고생을 어쨌든 조금 적게 하려고 그러면 요 뱀처럼 지혜로운 요소도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잘해보세요. 몇 구절 남겨놓고 다음 주에 그냥 계속합시다.